VOA World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이방카 고문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만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35분 동안 이방카 고문을 접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남북한 간 활발한 대화 기회를 제공했고 이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남북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가 이러한 발전들에 도움이 됐다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방카 고문은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다며 올림픽을 기념하고 양국 간 협력과 우정, 또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방카 고문은 내일과 모레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미국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보수주의 정치 행동회의 연설에서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제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을 겨냥한 가장 큰 새로운 제재 패키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향해 오늘 새벽 총을 쏜 남성 두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 새벽 4시경 자동차를 타고 도쿄의 조총련 건물 앞에 도착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이 건물 현관문을 향해 권총 몇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일본 우익단체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한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총기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시리아에서 30일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보리 2월 의장국인 쿠웨이트가 스웨덴과 함께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부상자에 대한 병원 후송을 위해 시리아 전역에 30일 동안 휴전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결의안이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안보리 이사국들이 휴전을 결정할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표결에 붙여질 결의안이 러시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유럽연합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관여한 미얀마 군부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관여한 미얀마 군 수뇌부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외교장관회의에서 관련 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재안에는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 대한 추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는 로힝야족 탄압에 연루된 미얀마 고위 군 인사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원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대량 학살을 인종 학살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덜란드 하원은 어제 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정하는 안을 찬성 142,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그리드 카그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과거 사건을 인종 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의회의 결정이 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터키 외교부는 네덜란드 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하며 앙칼라 주재 네덜란드 외교관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을 악의 가족의 일원이자 독재 정권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미국은 살인적인 독재 정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ister of Kim Jong-un is a central pillar of the most tyrannical and oppressive regime.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각으로 23일 오전 새로운 독자 대북 제재를 발표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겨냥한 최대 압박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탈피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새벽까지 북부 지역에 가끔 눈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함경도 지역의 최대 적설량은 3cm입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을 악의 가족의 일원이자 독재 정권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살인적인 독재 정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을 지구상에서 가장 폭압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의 핵심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김여정은 2,500만 명의 주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굶기며 감금하는 악의 가족 패거리라는 비판입니다.
Sister of Kim Jong-un is a central pillar of the most tyrannical and oppressive regime on the planet. An evil family clique that brutalized.
펜스 부통령은 22일 메릴랜드에서 열린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에 참석해 모든 언론들이 북한 독재자의 여동생에 아첨하고 있다며 그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든 미국인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조차 이런 유린 행위의 심각성과 규모, 성격은 현 시대에 비교할 곳이 없다고 규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the United Nations reported that, in their words,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 parallel.
미국 정부가 끔찍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주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김여정을 제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매우 경미한 저항 행위로도 감옥에 갇히고 처형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모든 미국인들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슴 아픈 사연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북한인들과 함께 서서 응원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미국은 살인적인 독재 정권과 함께 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적 독재 정권에는 대항한다는 겁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n't stand with murderous dictatorships. We stand up to murderous dictatorships.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멈출 때까지 또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북한에 계속해서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겨냥한 최대 압박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출의 90%를 옥죄한 유엔 안보리는 이제 북한 노동자 프로그램을 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22일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사용할 돈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시험발사로 다른 나라를 위협할 역량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사실이 그 어느 것보다도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손을 내밀도록 만들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위기관리를 하도록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과거 북한에 기울인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매수해 그들의 핵 추구를 끝내고자 했던 지난 25년의 초당적 노력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입원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세 건의 중대한 포괄적인 제재 패키지를 통과시켰고 따라서 북한 수출의 90%, 원유 30%가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현재 북한의 수익을 안겨주는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폐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헤일리 대사는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으로 부르게 된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리틀 로켓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헤일리 대사는 유엔 총회에 모인 청중들이 진지한 사람들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교회에서 연설을 하듯 할 것을 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표현이 기억하기 쉬울 것이라면서 강행했고 이후 실제로 다른 나라 정상들까지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이 한국에서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없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실은 23일부터 방한 일정을 시작하는 이방카 트럼프 고문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고위관리는 21일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방카 트럼프 고문이 2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24일과 25일 이틀간은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방카 트럼프 고문이 방한 기간 탈북자들과 면담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 측과도 만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양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는 미국 정부 대표단 단장으로 서울을 방문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의 행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친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치는 특별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의 한국 방문, 관심이 쏠리는 건 그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라는 점 때문이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장녀인 이방카 고문을 매우 총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카 고문은 뛰어난 능력과 언변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방위 조언을 하는 백악관의 최고 실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방카 고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방카 고문이 어떤 형태로든 미북 간 대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방카 고문이 여타 백악관 보좌관들과 다른 건 특정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방카 고문에게 최대한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이방카 고문이 서울에 도착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을 대표하는데 이방카보다 더 낫고 똑똑한 사람은 없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방카 고문에게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 아닐까요?
맞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카 고문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미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이방카 고문이 부친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은 이방카 고문이 외교 현안보다는 올림픽 관련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방카 고문의 공식 임무는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선수들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방한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로부터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자세한 브리핑을 받았고 또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방카 고문이 문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와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방카 고문이 북한 측 참석자들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백악관과 국무부 모두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카 고문이 전면에 나서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올림픽 개회식 때 미북 간 대화 성사를 위해 적극 나섰던 한국 정부도 이번에는 양측 간 대화를 중지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방카 고문을 수행하고 있는 앨리슨 후커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 측,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정부 대표단에는 없었던 후커 보좌관이 이방카 고문을 수행하는 건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후커 보좌관은 지난 2014년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두 명의 석방을 위해 방북해서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과 만났을 때 클래퍼 국장을 수행했었습니다. 당시의 인연으로 북한 측 대표단장으로 방남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접촉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방카 고문에게 국가 정상급에 준하는 예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공항에서는 외교부 의전장이 영접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외에도 강경화 외교장관이 주요 일정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전뿐 아니라 경호도 정상급에 걸맞게 청와대 경호실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방카 고문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네.
그의 방안이 미한 두 나라 정상의 특별한 관심 속에 이뤄진 겁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파견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던 미 상하원 법안에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김영철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고 지시했고 김영철이 이끌었던 정찰총국이 소니영화사 해킹의 배후라고 지적했었습니다. 법안에 담긴 김영철 관련 내용을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3, 4월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법안에서 김영철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근거와 연관된 인물로 거론됐습니다.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에 관한 의회 조사 결과를 담은 10개 항목 중 7번째 조항에 등장한 김영철은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 기도 사건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법안은 2010년 6월 북한 정찰총국 요원인 김명호와 동명관이 정찰총국 수장인 김영철 중장의 명령을 받고 망명한 반체제 인사 황장엽 암살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한국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10년형을 선고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안에서 북한 정부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테러 조직인 일본 적군에 물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과 또 다른 테러 조직인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2006년 이스라엘 테러 공격을 북한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적과 함께 언급됐습니다. 미 의회가 김영철이 중심 인물로 거론된 황장엽 암살 기도 사건을 북한의 테러 행위를 입증할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제시한 겁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2015년 직전 해에 발생한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이를 사이버 테러로 묘사한 점과 미 연방수사국이 영화사 소니 해킹 사태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사례 등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법안은 또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둔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평화의 수도자도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김영철이 이끌던 정찰총국의 이 같은 행위 역시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테드 포 하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에 포함됐고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북한 김영철이 한국을 찾는다면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발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북한 간 만남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올림픽 참석을 기회로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First, we would hope that he would take the opportunity to go to that memorial, to go to the memorial and see what he is believed to have been responsible for.
헤더 노아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되고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김영철의 올림픽 폐회식 참석에 대한 논평 요청에 천안함 기념관에 가서 그의 책임으로 알려진 것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올림픽 기간 중 특정 개인의 방한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면제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econdly, we have a close relationship, as you know,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has worked with the United Nations to have various sanctions.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은 한국 정부의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으로서 협력하는 것이고 안전하고 훌륭하며 긍정적인 올림픽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ur role in this is, you know, working as a close partner and ally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노어트 대변인은 김영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는 거듭된 지적에 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We are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is would fall under that. Just as it did when Kim Jong-un's sister came to South Korea for the beginning.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한국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북한 측과 만나려 했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미국의 조건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His intent was to discuss and lay out our requirements, and it's not just U.S. requirements. It's the world.
이는 미국뿐만 아닌 전 세계가 제시하는 요건이자 미국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공유하는 정책 목표라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이 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불행하게도 북한이 해당 만남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peak on behalf of their government, but apparently they didn't like that. They chose, unfortunately, to cancel.
그러면서 해당 만남이 성사되고 미국이 북한과 마주앉아 이런 메시지를 매우 강력하게 전달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이 라트비아를 방문해 라트비아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만났으며 라트비아가 금융 부문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13일 북한과의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라트비아의 ABLV 은행을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한국 방문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제재를 다루었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김 부위원장을 선택한 배경에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천안함 폭침 사건과의 연관성에 주목했습니다.
천안 to me is a very big, extremely big case. I'm kind of astonished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n't do more about it. You know, if this had happened in America, it would have started a war, I'm sure.
미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선임 고문과 미 국무부 대북 지원 감시단원 등으로 활동했던 브라운 교수는 22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천안함 사건은 매우 큰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데 개인적으로 놀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즉 미 해군 함정이 특정 국가에 의해 침몰됐다면 전쟁이 시작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브라운 교수는 김 부위원장의 한국 방문 요청은 한국이 북한에 맞서 안 된다고 외칠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Seems like this would be a very good cas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and up and say no.
김 부위원장이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만큼 그의 방북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북한에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대남 공작 사령탑인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46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달 초 BOA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올림픽을 계기로 독자 제재 조치를 일부 유예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촉발된 만큼 이를 완화하기 이전에 천안함 장병들의 가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524 조치는 남북 교역을 중단하고 한국민의 방북을 불허하며 대북 지원 사업의 보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제재를 자문해온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김 부위원장을 고른 배경에는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could have picked any number of other people to do that. who had not killed 50 South Korean citizens. They picked this guy for a reason. This is a threat. They picked a guy who attacked South Korean territory and killed.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이 50명에 가까운 한국 장병을 죽인 사람이 아닌 다른 여러 인물을 한국에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부위원장이 선택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그가 천안함은 물론 연평도 포격과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his is North Korea's way of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say, here's what's coming next.
이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방식이며 이런 위협 속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김 부위원장이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He was designated because he heads the RGB or headed the RGB.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소니 해킹 이전에 미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김 부위원장을 제재한 이유는 그가 북한 정찰 총국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10년 8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통해 그가 이끄는 정찰총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찰총국이 운영한 청송연합회사는 북한제 무기와 관련 물질을 수출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는 군용 선박과 미사일 시스템, 어뢰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재 전문가들이 이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활성화된 남북 교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의 체류비 등을 제공하면서 북한 선박의 입항도 허가했습니다. 또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방문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이었으며 함께 방문한 최휘 북한 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의 여행 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려 한국 정부가 제재 유예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스키 선수들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북한 선수들과 공동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이를 두고 제재의 정신을 놓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에서 테러자금 금융범죄실사나 국제부 국장 등을 역임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호화로운 스키장에서 합동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건 실수였다면서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통해 2006년에 부과된 사치품 제재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합동훈련은 북한 문제와 관련된 모든 나라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돈과 자원을 자국민이 아닌 호화로운 스키장에 쓰도록 결정한 김정은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 전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핵 위협이 미한 동맹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디커플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핵 위협에도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제공에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에 처하게 만들면 미국이 동맹국 방어에서 손을 떼게 될 것으로 믿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레인 번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Is it they may think that they can by holding the U.S. at risk make us back off in coming to the defense of our allies? I don't think that's true. Our allies.
번 부차관보는 22일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미일 동맹과 억제 문제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 공격 능력을 갖추면 동맹국과의 관계가 분열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이 미국 주요 도시를 공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추면 한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보다 미사일 개발 능력이 월등히 높은 중국과 러시아를 소개하고 이런 가운데에도 미국은 동맹국과의 약속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Of those capabilities, then North Korea can never hope to have, and the U.S. has still fulfilled its commitments to allies.
번 전 차관보는 무엇보다 미국의 자국 방어 능력에 의심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 체제와 핵 역량 구축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북핵 맞춤형 억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맞춤형 억제는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 대량살상 무기 능력 등이 고려된 단계별 대응 방안입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과 무관하게 준비태세는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번창안보는 22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묻는 BOA 기자의 질문에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번의 미사일 시험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하며 미국을 향한 공격 능력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certainly are seeking that capability. Both with their six nuclear weapons tests.
토론회에 참석한 야마구치 노보루 일본 국제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미 본토 위협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육상 자위대 간부를 지낸 노보루 교수는 우선 미국이 처음부터 북한의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미사일 보유를 증명하게 되면 이는 핵무기 경쟁 시대로 도입하는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되면 작은 나라들도 핵 개발을 통해 미국과 협상하려 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North Korea has the capability to launch nuclear warhead to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and then US is going to
야울러 토론회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공조 강화 방안이 소개됐고 중국이 한국의 대중무역 의존도를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여전히 중대한 인권유린에 직면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일부 인권유린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실질적인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22일 전 세계 159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최대 12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강제 노동과 고문,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인권 유린 중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 중인 이들 중 다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형사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들은 국가의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거나 연좌제의 적용을 받아 자의적으로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니 김과 김학송 씨 등 외국 국적자가 장기간 체포, 구금되는 일도 계속됐으며 북한에 수감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혼수 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사망했지만 북한 당국은 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통신과 이동을 엄격히 통제했고 노동자들이 파견된 국가에서 노동권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 시간에 시달렸고 산업 안전과 보건과 관련해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파견 노동자 규모가 최소 2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한 사례들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재정착한 북한 주민이 2002년 이후 가장 적었다며 이는 북중 접경지대 경비가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지난해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구금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강제 노동과 고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북한 주민들과 외부 세계 사이의 정보 교환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독립적인 신문과 다른 매체, 시민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지배층 중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인터넷과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국경과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은 체포와 구금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밀수된 휴대전화로 중국 휴대전화망에 접속해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휴대전화 활동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접경지대에 새로운 레이더 탐지기를 설치해 신호를 교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세 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시리아에서 정부군의 공세로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일했던 폴 매너포트 씨와 루이 게이츠 씨를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남자 컬링팀이 사상 첫 금메달에 도전하게 됐다는 소식 등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엔에서 아주 중요한 표결이 있네요.
네, 최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동부에서 정부군의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안보리는 어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시리아 현지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는 주요 이사국들의 공감대를 통해서 한시적으로라도 휴전을 실시하도록 내전 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습니다.
네, 시리아 휴전 촉구 결의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네, 7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 전역에서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모든 무력 행사 당사자들이 30일 동안 공세를 멈추는 내용입니다. 스웨덴과 쿠웨이트가 주도해서 결의안 세부 항목을 마련했는데요. 이 표결 통과 72시간 후에 공식 발효되고 그 후 48시간 안에 부상자 소개, 원조품 보급을 위한 구호 활동을 전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시리아 내 1240여 개 지역에서 560만 명에 이른다고 이 결의안은 적고 있습니다.
네. 구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560만 명.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심각한 곳이 구타 동쪽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40만여 주민들이 도로 차단으로 고립된 동구타에서는 정부군의 포격과 공습 등으로 이 최근 닷새 동안 이 사망자가 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시리아 인권관측소 보고에 따르면 다친 사람도 2,000명 이상이고요. 이 중 상당수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들인데요. 민가와 학교, 병원 등을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인 이번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는 시리아 내전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간인 구호를 위한 시리아 휴전 결의안. 오늘 표결에서 채택될 수가 있을까요?
네, 채택될 가능성은 사실상 낮은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 때문인데요. 바실리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 결의안이 휴전을 성사시키기엔 비현실적이라면서 줄곧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매체들도 오늘 표결하는 안에 러시아의 지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테러 집단인 IS나 알카에다, 그 연계 조직 등은 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오늘 새벽까지 다른 이사국들과 실무 논의 끝에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러 집단을 휴전 대상에 넣느냐 빼느냐. 이것이 쟁점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이 테러 집단으로 볼 것인지 이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의견 차가 큽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지금 동구타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명분이 이 지역 반군들이 IS 등과 연계된 이 테러 집단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러시아는 이 같은 시리아 정부 입장을 줄곧 지지하면서 이른바 이 테러 집단 척결을 멈추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표결에서 결의안을 부결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군요.
네, 표결을 앞두고 네반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동구타 일대의 위기를 전하는 서방 언론의 보도를 미리 짜고 퍼뜨리는 헛소문이자 집단 정신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또 동구타 일대를 긴장 완화지대로 지정하고도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을 또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에게 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도록 러시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러시아가 요구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은 휴전안이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 소식입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다시 기소한 사람들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 특검이 기소했던 폴 매너포트 씨와 릭 게이츠 씨에 대해서 이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폴 매너포트 씨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약 3개월 동안 트럼프 진영 선거대책 본부장을 지낸 인물이고요. 릭 게이츠 씨는 매너포트 씨의 오랜 사업 동료로 이 트럼프 캠프에서 함께 일한 일이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까?
금융사기와 조세포탈 등 이 기소장에 32개 혐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요한 혐의 가운데 하나는 두 사람이 공모해서 이 매너포트 씨의 수입 3천만 달러 이상을 숨겼다는 겁니다. 릭 게이츠 씨도 자신의 수입 300만 달러 이상을 은닉했다고 기소장은 지적했습니다.
자기 수입을 숨긴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두 사람은 외국에 있는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들여온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이 특검이 밝혔는데요. 그 밖에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이 세금 보고를 할 때 두 사람이 일부러 이 부정확한 정보를 IRS에 제공한 혐의도 있고요. 또 은행을 속여서 거액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지난번에 기소된 장소하고는 다른 지역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워싱턴 DC 대배심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불법 활동이 발생한 곳이 버지니아였고 또 기소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워싱턴에서 기소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특검에 기소된 당사자들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매너포트 씨는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요. 이 게이츠 씨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두 사람은 어떤 그 죄목으로 기소가 됐었습니까?
네, 모두 12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먼저 이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 돈 세탁 혐의, 그리고 허위 진술 등이 주요 혐의였습니다. 참고로 뭐 로비스트라고 하면은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이나 의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죠.
네, 그 당시에 그 돈 세탁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뭐 약 7,500만 달러 이상이 이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해외 계좌를 거쳐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 허위 진술이 이런 불법 활동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또 드러났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불법 로비스트 활동과 해외 계좌 존재 여부 그리고 이런 활동으로 얻은 이익과 연관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아예 통보하지 않거나 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네, 뮬러 특검이 매너포트 씨도 게이츠 씨를 기소한 건 맞지만 이들의 혐의가 러시아 스캔들하고는 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소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별도로 밝혀낸 혐의로 이 개인적인 문제들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 정부와 트럼프 진영이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하죠.
네. 자, 지금까지 뮬러 특검이 기소한 사람 모두 몇 명이던가요?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진영 인사가 4명인데요. 이 폴 매너포트 씨와 릭 게이츠 씨,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네, 또 조지 파파도플러스 외교자문역 등입니다. 전 외교자문이죠. 그리고 또 미 대선 개입 혐의가 적용된 러시아에는 13명이고 이들의 신분 도용을 도와준 미국인 리차드 피네도 씨, 또 마지막으로 위증 혐의로 최근 기소된 네덜란드 출신 변호사 알렉스 벤더주안 씨가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남자 컬링팀이 사상 처음으로 첫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게 됐네요.
네, 어제 이 강원도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남자부 준결승전에서 미국이 캐나다를 5-3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캐나다는 이 종목 세계 랭킹 1위인데요. 4위인 미국이 최대 강호를 잡는 이변을 일으킨 겁니다. 네. 미국은 내일 스웨덴을 상대로 금메달을 다투는데요. 이기면 미국의 사상 첫 금이 되고요. 져서 은메달에 머문다고 해도 역대 올림픽 최고 성적으로 기록됩니다.
네. 컬링. 큰 돌이 막 굴러갑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컬링 어떤 경기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요즘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간신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얼음판 위에서 뭐 조그마한 밥솥만한 돌을 이렇게 미끄러뜨리는 그런 경기입니다. 네 명의 선수가 팀을 이루는데요. 양 팀이 번갈아 가면서 돌을 움직여서 이 원형의 표적 중심에 가까이 보내서 점수를 냅니다. 한 선수가 뭐 돌을 표적으로 밀면 이 다른 선수들이 좀 빗자루 같이 생긴 도구로 네. 이렇게 얼음 표면을 문질러 가면서 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게 되죠.
네, 거기서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뭐랄까 지도하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네, 듣게 네. 됩니다. 네.
요즘 또 한국 여자 선수단이 잘해서 한국에서 네. 인기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자, 오늘 여자 피겨스케이팅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도 있었나요?
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결선이 이 한국의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렸는데 미국은 이번 대회에서 반세기 가장 안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브래디 테널 선수가 총점 192.35점을 얻어서 9위, 또 카렌 첸이 11위에 머물렀는데요. 미국 선수들이 이 종목에서 최소한 4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지난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회 이후 이번 네. 처음입니다.
그럼 메달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알리나 자기토바가 239.57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러시아는 불법 약물 사용 문제로 이번 대회 참가가 금지되면서 이 약물과 무관한 선수들만 개인 자격으로 출전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자 피겨 싱글 은메달도 러시아 출신 예브게니아 메드베데바가 받았고요. 동메달은 캐나다의 케이틀린 오스먼드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드디어 폐막이 가까워졌네요.
네, 지난 9일 개막 행사 이후 17일 일정의 끝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네. 동계올림픽이 오는 일요일 25일 폐막식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92개 나라에서 2,900여 명, 역대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하고 또 개최국 한국과 북한 사이의 이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등 세계적으로 이 관심을 모은 그런 대회였는데요. 같은 곳에서 다음 달 9일부터 장애인 체육대회인 패럴림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2주 전 개막식 때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을 했고 또 미국 정부가 폐막식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죠.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고문과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23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대표단장인 이방카 트럼프 고문 서울로 향한 직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의 우정과 동반자 관계의 연대를 재확인한다는 방한 목적을 밝혔고요. 또한 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지금까지 종합 성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최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11시 30분 현재 미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6개로 어제와 다름없이 금메달 수 기준 종합순위 4위를 지키고 있고요. 1위는 노르웨이, 금메달 13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0개를 챙겼습니다. 2위는 독일, 3위는 캐나다고요. 개최국 한국은 이날 남자 빙속 1000m에서 김태윤이 동메달 하나를 추가해서 금은동 각각 4개가 됐습니다. 순위는 9위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후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집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3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 영상 2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 기온도 역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가 떨어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7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은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끼고 함경북도 지역은 오전 한때 눈 내리다가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떨어집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 영상 3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6도, 낮에는 영상 1도로 예상되고요. 원산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영상 1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영상 1도. 삼지연은 아침 영하 25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23일 금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저는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운동 경기, 그리고 야구와 풋볼 같은 미국의 스포츠 소식까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평창
주간 스포츠 세상. 한 주간 펼쳐진 스포츠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오후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남북 대화는 나란히 함께 진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나라는 한국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25년간 한미 양국 정부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미 양국은 모처럼 잡은 이 기회를 잘 살려나가야 하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45분 동안 이방카 고문을 접견하고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와 올림픽 안전을 위해 미국이 보여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이방카 고문은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다며 올림픽을 기념하고 양국 간 협력과 우정, 또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대 압박 전략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방카 고문은 내일과 모레 올림픽 경기장을 방문해 경기를 관람하고 미국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을 향해 오늘 새벽 총을 발사한 남성 두 명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 새벽 4시경 자동차를 타고 도쿄의 조총련 건물 앞에 도착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건물 현관문을 향해 권총 몇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일본 우익단체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인근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총기 규제가 엄격한 일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시리아에서 30일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안보리 2월 의장국인 쿠웨이트가 스웨덴과 함께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부상자에 대한 병원 후송을 위해 시리아 전역에 30일 동안 휴전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결의안이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안보리 이사국들이 휴정을 결정할 수 없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표결에 붙여질 결의안은 러시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거부권을 가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안보리가 추진했던 시리아 관련 결의안 표결에서 11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관여한 미얀마 군부 지도부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장관들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조직적인 인권유린에 관여한 미얀마 군 수뇌부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외교장관 회의에서 관련 제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제재안에는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 대한 추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이날 외교장관 회의에서 캄보디아 훈센 총리에게 야당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것임을 경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하원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대량 학살을 인종 학살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덜란드 하원은 어제 터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정하는 안을 찬성 142, 반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과거 사건을 인종학살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의회의 결정이 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터키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1995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네덜란드군이 보스니아인들의 학살을 막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인종학살에는 눈을 감은 네덜란드 의회의 결정은 역사와 정의에 설 자리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